지난주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감옥에서 유언으로 남겨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읽으면 정말 한 군데도 이렇게 빼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구구절절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찬 이와 같은 그 서신이 빌립보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가 같은 교회를 하면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목사는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은 목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그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교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냥 한절 한절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의 직무와 그 자격,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부부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들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들 온 세상으로 흩어보내시면서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또 만들어주셨어요.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새 상속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시며 그래서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관, 우리가 기관 영어로 institution 아니면 institute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상으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집단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이런 기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안에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어요. 저는 뭐 트위터나 이런 건 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트위터 이거 한번 보게 하면은 밑에 팔로워가 따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리더고 모두가 다 팔로워가 되고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뒤를 따라 나가는 팔로워 따라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따라 나간 자들.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라고 한 이 예수님의 이 내 교회라고 한 이 기관 안에 이렇게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목사 영어로 패스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기관, 이 기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감독과 집사도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히 영원토록 구분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이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집사도 성도예요. 리더도 성도고 양도 성도, 다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안에 이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양들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서 보니까 감독,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적 측면에서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빌립보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원리는 목사와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룹,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그룹이 있어요. 청년부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뭐 여성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그룹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팔로워가 있어요. 반드시 어디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원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리는 목사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와 같은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 여기에 리더와 그 다음에 따라가는 팔로워 이 두 그룹 간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자, 먼저 목사 이야기인지 하려고 하니까 목사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서신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회서신이 세 개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 목회서신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을 가서 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목사의 자격이 그 안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목사라고 안 그러고 감독이라 그러느냐? 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장로라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목사, 감독, 그 다음에 장로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직무수행자, 이 직무수행자에 대한 동일한 직무수행자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호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치리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치리하게 될 때 그 지역 치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치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이 교회의 치리자를 부르게 될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적인 그런 그 관점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될 때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어떤 통치 구조 같은 이와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목사의 중요한 그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목사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 이것이 지역교회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걸 뭐 감독이라 부르든 장로라 부르든 아니면 목사라 부르든 다 교회를 치리해서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목회자를 성경은 감독, 장로, 목사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자격 조건은 디모데전서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 목사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분, 또 어떤 사람을 목사로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그 목사의 자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 100% 만족시키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목사를 이제 우리가 선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셔와서 교회를 치리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그 일을 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지금 시후 얘기하면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20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먼저 우리 자신, 자기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 하여튼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다. 이게 목사, 장로, 감독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너희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교회 목사가 되면 감독이 되면 장로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되면 치리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먹이는 일 하는 거,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이렇게 목사 하나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목사들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단수 목사가 있는 데도 있고 복수 목사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목사가 없이 장로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들어서 교리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특별히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해 나가고 이렇게 꼴을 먹일 때 어떠한 심정과 자세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목회서신에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지금 빌립보서 같은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준 이런 책, 요 안에 직접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한 10년, 15년쯤 지나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15년 전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 교회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가, 그 이후에 한 15년 동안 이들과 무슨 관계를 가졌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내가 목회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목회자가 이들을 목회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관계라고 적었다가 복된 관계로 바꿨어요. 목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계를 맺 때 복된 관계를 맺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가 뭔가, 이거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 30년 동안에 주님 섬기는 그런 모든 일 마치고 결국 붙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에게 신문을 받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저께 가서 지도를 봤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도를 봤더니 그냥 직선 거리로 딱 1200km예요. 근데 직선으로 못 가니까 가다가 바다도 있고 이렇게 이걸 다 넘어가고 그러면 그난 2000km 뭐 이렇게 이거를 가야만 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옛날에 그 목회자를 기억을 하고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드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가져다 주니까 바울이 그걸 받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안에 내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했던 그런 일들, 그 이후에도 두 번인가 빌립보를 더 방문했는데 그때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 편지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저도 빌립보서 뭐 아마 제 평생에 100번은 넘게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으니까 이게 다른 책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으니까 이게 다른 책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처럼 돼서 그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쓸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게 지금 내게 예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그 마음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빌립보서가 완전히 딴 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빌립보서 여기 듣는 동안에는 딴 책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태까지 읽었던 그런 책으로 그냥 쭉 해서 성경 1과 읽으라니까 빌립보서 읽어야 된다. 네 장 읽어야 된다. 하루에 다 읽고 15분 동안에 다 읽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다른 책으로 한번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이런 그 글을 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과연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을 하고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더구나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로 하나로 한 교회를 이렇게 묶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6,700명의 사람이 어찌됐든 특별관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말씀드린 대로 AD 63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AD 한 50년경에 들어갔으니까 한 13년 전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던 일이.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반쯤 전에 저 부천 송내 거기에 조그만 데 거기에 사랑침례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1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몇 번 교회를 옮겨갖고 지금 서창동 캠퍼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전에 성도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될 때는 거의 성도들 이름, 아이들 이름까지 다 제가 이렇게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성도님들 얼굴, 이름, 어디에서 오시는지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그냥 하늘과 그냥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청난 걸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천국과 지옥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일단 너희가 성도,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이 됐다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시작을 할 때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숫자적으로 증가를 해서 심지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지식에서 성장하게 됐어요. 또 들어보니까 이들의 아이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게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패스터링이라고 하면 양들의 모든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붕대를 싸매주고 이게 패스터링인데 지금 뭐 여러 형편상 패스터링은 목회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그냥 겨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이거 뭐 예배당 건물이나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엄밀한 의미의 목회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저를 믿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신실하게 헌금해 주셔서 목사가 재정 걱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 재정적 부담이 워낙 많으면 목사가 죽잖아요. 예배당 짓고 많은 목사가 죽어요. 예배당 짓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해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물질에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에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하늘에서 합당하게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거의 뭐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이 서천 캠퍼스에서 이 교회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일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특별히 제 방이 하나 또 따로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9시 한 40분 아마 이렇게 이제 와서 설교를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다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도 좀 일찍 와서 다 정리하고 또 다시 가니까 너무 좋고 옛날은 집에서 다 하고 교회 가서는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너무 편안하고 이 서창동 캠퍼스 이 안에 뭐 대예배실, 중예배실, 아래층 1층 체리티 홀, 아이들 교실 뭐 흡음제 하나까지 지금 우리가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엌도 우리가 다 꾸미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1층 내려가서 싱크대니 그 안에 놔놓은 그런 테이블이니 의자니 한번 가서 보세요. 뭐 이렇게 비싸게 뭐 한 건 없지만 가서 보시면 정말 단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뭐에 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그 안에 배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재정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랑침례교회가 이 이끌어나가는 목회자 이 목회자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목사의 당연한 직무예요. 특별히 목회를 이제 하면서 뭐 일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가정의 어떤 그 불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 달에 한 번은 또 우리가 기도 모임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게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들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제 아내와 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자, 이들을 기억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또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는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냐. 감옥에 갇혀서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성경 기록에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복음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며 간구했냐? 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동역자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침례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란 말 좋잖아요. 사업 파트너다, 그렇죠? 부부 같으면 내 인생의 파트너다. 그게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냐?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좋은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파트너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늘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에서 염려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파트너. 근데 그것도 언제부터냐 하면 첫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곧바로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당했던 그 치욕과 고난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서 그 빌립보에 교회가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한 13년 전에 거기 빌립보에 처음 갔다가 그 점치는 그 소녀, 그 마귀 들린 그 소녀 때문에 고생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가만 보니까 너희가 나의 복음의 파트너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아이들까지 생각하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자, 씨는 누가 뿌렸냐? 바울이 뿌렸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놓으실 걸 내가 확신을 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기 지금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파트너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창동 캠퍼스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파트너가 돼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바울이 너무 멋있게 어디서 얘기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 빌립보에 가서 거기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내가 복음의 파트너가 됐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일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거를 내가 어떻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창동 캠퍼스에 모여있는 여러분을 보고 앞으로 제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은퇴하게 되면 그럼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서창동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키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마음에 있고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역교회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딴 데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빌립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가서 보니까 예,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쓸쓸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1000km가 넘는 데서 그렇죠? 이 선물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와서 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위로와 격려.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함께 같이 해주는 거. 그게 물질이 됐든 격려하는 말이 됐든 함께 식사가 됐든 하여튼 같이 내가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가 돼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갇혔잖아요. 그 일에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몸은 저기 빌립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 이 목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그렇죠? 격려하는 그런 말로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 간에 아주 복된 그런 좋은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 얼마가 할지 모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가 오게 돼요. 이 목회자가 오게 되었을 때 이 심정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왔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제 뒤를 이어서 여기 와서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목회자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무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떠났어요. 떠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될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될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것이 성도와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부모의 심정을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모의 심정.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이 우리 서창동 여기 캠퍼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아이의 모든 거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갈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아이가 구부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갈 방향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쉐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모습을 갖춰주게 이렇게 만들어.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쉐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여기 만명의 스승, 우리가 할 수 없이 스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니까 인스트럭터라 그랬어요.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시간 강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와서 이것도 가르쳐줘, 이것도 가르쳐주는 시간 강사가 만명은 있었지만 너에게 아버지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 교회 안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어쩌면 1년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는 많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형성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맞습니까? 예,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모와 자식은 살과 피를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살과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러한 이런 부모 자식관의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부모로서의 그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4절 고린도후서.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목회자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잘 되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도 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지. 자식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짐이 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 그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1000km가 떨어져 넘어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바울을 사랑해서 재물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로 부모를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들 간의 복된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랄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가 부족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런 표준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를 누구나 다 바랄 거예요. 목사는 그대로 하지 못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읽은 대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을 원하냐? 첫 번째, 그들의 사랑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뭐에서 풍성해져야 되냐 하면 사랑을 하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 증가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그 일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랑을 해야지 사랑만 하자 사랑마자 하면 교회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증대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성도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 심정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모여서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주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목회자가 이게 가르친 대로 이걸 잘 판단하고 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거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 이게 뭐냐면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목사 같으면은 큰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자연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고귀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뛰어난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면 BMW다 그럼 저기 BMW 시험장이 있어요. 엔진이고 뭐고 시험하는 시험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대로 됐는가를 시험을 하듯이 뛰어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그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예요? 예, 휴거 받을 때까지 아니면 부활할 때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고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고상한 성격을,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걸 놓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울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라고요? 고귀한 성품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넘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life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 때문에 생기는 삶이 life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준다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그럼 그 생명에 걸맞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의롭다는 얘기가 뭐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를,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0,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풍성한 가운데 일을 해야지 일만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적인 이와 같은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말짱 도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말짱 도로목이에요. 수많은 그 일이, 목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 그게 갈수록 목사가 성품이 고약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커짐과 더불어 동시에 어떻게 돼? 더 고상하고, 그렇죠,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옆에 이제 사과나무도 심고 모두 아마 심을 것 같아요. 자, 사과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소리 내는 거 봤어요? 나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열매. 이거 어떻게 조용히 있는데 열매 맺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일을 하면 조용하게 돼요.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창동 여기 교회 오는 동안에 잡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의 이 세상 모든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잡음이 우리 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 여기 이사오기 바로 첫날 저 예배당이 팔렸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오기 바로 전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한 일, 제가 한 일, 그렇지 여러분이 한 일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이 된 그걸 했으면 그거는 다 내일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 일, 그 일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서 꽁꽁 묶인 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을 억압해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너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꽁꽁 매갖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학교까지 쇠사슬 해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너 똑바로 가라.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없이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만족감과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열매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첫째,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전달하길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다.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양육을 잘 받아서 목사가 여러분을 쉐이핑한다 그랬죠. 형태를 갖추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하면 가운데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맞으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의 소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그걸 이제 원한다,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부활돼서 올라가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다 서게 됩니다. 그렇죠? 목사도 서고 여러분도 다 서요. 아, 거기 갔더니 우리 교회 이 서창동 이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왔어요. 아, 서로 껴안고 서로 좋아해야잖아요. 너무 기쁘다 그러고 만나서 기쁘다 이래야지. 거기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 때문에 죽을 고생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성도 때문에 제가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돼. 여기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는 아유,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성도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 사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가서 보니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목사로 말미암아 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느니라.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교회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쉐이핑을 시킵니다. 영구히 부모가 자식 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맞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맨 끝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를 신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목사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